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갖는 사람,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죠. 돈은 늘 벌어도 늘 부족하고 물건은 사고 또 사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어린이는 하루 한 끼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도 나는 왜 밀리언 달러가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는 거죠. 조금만 내가 더 가지면 나 행복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나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조금을 갖게 되면 그 이상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탐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밑 빠진 독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차지 않는 항아리처럼, 밑에가 깨진 항아리처럼 인간의 마음이 무언가를 계속 주고 주어도 차지 않는 그런 탐심이 있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이와 같은 탐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언가 갖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든지 뭔가 이렇게 갖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내가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혹은 모자라서 혹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걸 못 갖다 보니까 마음에 이 불만족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탐심에 지금 막 갖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도적질도 하죠. 그리고 뭐 가게를 창문을 깨고 넘어가서 물건을 훔치죠. 너무 갖고 싶어서. 그리고 심지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것을 훔쳐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이런 난리법석을 부려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가지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밑 빠진 독과 같은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4살짜리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유 아직 참 어리구나 싶은데, 사실 다 큰 성인 어른들도 내가 갖고 싶은 건 못 가져가지고 안달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도적질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사람을 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울고불고 떼쓰고 끝나는데, 이 어른이 되면 그 탐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기 위한 죄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이라는 이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고 무서운 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야고보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웃들과 주먹 다툼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2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이아몬드가 귀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요, 사람 얼굴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요 뭐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귀한 다이아몬드, 금은 보화가 먼지만도 못한 거죠. 천지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주님이신데 왜 못 주시겠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라고 권면하면서도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왜 그 어떤 뭐 미국 서류 같은 거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깨알 같은 작은 글씨 파인 프린트라고 그러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가 작은 글씨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도 약간 그런 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너희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을 받는 방법은 그렇게 도적질하고 칼로 찌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라고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주님이 주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파인 프린트가 3절에 나와 있어요. 단 조건이 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못 주실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여도 그 구하는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 어린 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부모가 안 줍니다. 이유가 있죠. 아직은 너무 어려서 이거를 가지면 이게 득이 되기보다는 아이가 다칠 위험이 많아요. 돌밖에 안 되네 앞에 가위 같은 거 잘 안 갖다 놓는 이유도 있잖아요. 칼이나 가위가 얼마나 사실 살아가면서 유용합니까? 요리할 때도 쓸 수 있죠. 또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자를 때도 쓸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어린 아이들 앞에 그걸 갖다 놓으면 이게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부모가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나 이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그게 우리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칼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 뭐 가위가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거 막 어린아이들 막 보면은 막 안겨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달라고 달라고 안 주면 막 줄 때까지 막 울고 그래도 그게 아이한테 해가 되면 부모가 절대 안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주님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거 좀 허락해 주세요 해도 주님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악을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3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쓴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내 탐심을 위해서 내가 좀 보란듯이 한번 좀 성공해서 정말 떳떳하게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좀 멋지게 살아보자. 하나님 뭐 그런 복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얘야 너가 지금도 그렇게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데 네가 그렇게 잘 나가면 너 나 떠나지 않겠니? 너 나 지금도 의지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재물이 있으면 너 나한테 오겠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상상도 하잖아요. 막 딴 사람들 막 로또 당첨되면 막 그 당첨된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폐가 망신해서 오히려 막 더 가난하게 된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될 텐데 나는 만약에 뭐 복권 당첨되면 나는 저렇게 미련하게 안 할 텐데 막 그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해가 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헐벗게 뭐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입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잠잘 곳이 없어서 정말 길거리에 쫓겨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데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뭐가 이렇게 불만스러운지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야고보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바꿀 것을 권면합니다. 아 나 그거 너무 갖고 싶은데 왜 나 하나님 그거 안 주시지? 하나 요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지. 그런 마음을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심, 이기적인 욕망 그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좀 갈망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려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가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는 물질이고요, 소유하는 것.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영어 성경도 보면 peop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음한다라는 게 뭐예요? 결혼한 유부녀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죠. 그럼 왜 야고보가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 사모할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남편 되신 하나님은 잠깐 멀리 떠나보내고, 세상에서 이렇게 좀 기쁜 거 없나, 즐거운 거 없나, 그렇게 찾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간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나 이렇게 좀 기쁘게 해줄 사람 없나, 누가 나 좀 이렇게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뭐 없나 찾고 있는 것이 간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을 하면서 기쁨을 누렸고, 나는 어디에서 인생의 만족함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드라마 안 보면 못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드라마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상이죠. 그럼 우상이 막 뭐 나무로 꼭 깎아놔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이거 없이면 못 산다 하는 게 우상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담배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술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포츠가 우상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튜브가 우상이에요. 하루 종일 내 마음 제일 많이 사모하고 제일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게는 우상일 수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막 그 많은 것에 빠져 살아갑니까? 주식도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면 비트코인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내 인생을 책임진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야고보의 이 외침이 우리들을 향한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우리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보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뭐 좀 재미난 거 없나? 뭐 좀 신나는 거 없나? 뭐 좀 이렇게 좀 내 가슴을 좀 이렇게 좀 두근두근 뛰게 만들어주는 건 없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감각적인 거, 자극적인 거, 막 그런 거 찾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매체나 드라마 보세요. 갈수록 자극적인 거, 그리고 또 선정적인 거, 폭력적인 거, 뭐 이런 게 난무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꾸 그런 것에 이렇게 길들여지게 되다 보면은 자꾸 그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결혼한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어요. 자, 이때 남편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1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만히 둔다. 2번, 화를 버럭 내면서 당장 그 아내를 찾아간다. 어떤 게 정상이에요? 2번이죠, 2번.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버려두고 바람피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에 두 눈 뜨고 그렇게 지켜볼 남자가 누가 있어요? 질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온전한 마인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근데 우리가 아내 된 교회가, 신부 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사랑을 걷어다가 세상한테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질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말씀이 지금 5절에 있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면 시기는 나쁜 건데 어떻게 성령이 시기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남편이 바람난 아내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성령님이 그 빼앗긴 사랑과 예배에 대해서 다시 찾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것은 올바른 마음이시라는 거죠.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없이도 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교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야 나 돈도 벌 만큼 벌어놨다,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이 액수가 있어가지고 나 이거 뭐 꼭 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하고 하나님 없어도 솔직히 어느 정도 이제 살 수 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뭔지 알겠다,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눌러버리신다는 거죠. 물리치신다는 게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 주님 살면 살수록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갈수록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판단할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꼬이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정말 70억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 나를 눈여겨보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한 거죠.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자신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딱 안 오시죠. 이 순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의 전부를 드려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조금 마음 한 10% 이 정도만 내 마음 드려야지, 나머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세상에 어느 남편이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아내랑 같이 살면 월화수목금은 딴 남자랑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남편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마음 준다고 나머지 마음 세상에 가 있는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죠.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 그랬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도 사실 이거 어떻게 대적하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큰 소리로 대항하라는 거야. 마귀야 너 저리 가라, 물러가라, 강하게 저항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마귀도 포기하고 우리한테서 도망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 8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기 조건절이 나왔어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조건이잖아요 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아, 혹시 우리들은 아닐까요?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혹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었을까요? 남편 대신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을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제 두 집 살림 하는 거 이제 다 끝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좀 정리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요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하루, 주님만으로 내 마음을 채워버리는 하루,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루, 한번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그런 하루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거 없으면 사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끊어내도 이거는 못 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찔림을 주는 그 죄악들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제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됨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가 정말 인터넷에, 정말 스마트폰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매체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그냥 여러 가지 눈이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자들이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제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